Aurora di bianco vestita, già l'uscio dischiude al gran sole.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86년부터 1788년까지 3년여에 걸쳐 이탈리아 기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일기와 수필 형식을 섞어 책으로 엮어냈죠. 초반부에 보면 그가 트렌토에서 베네치아를 거쳐 피렌체로 나아가면서 쓴 구절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볼로냐 근처에서 현역 장교로 일하던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괴테가 가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he pensa? Non deve mai pensare l'uomo. Pensando sin vecchia.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인간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생각하면 늙을 뿐입니다. 어떤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Non deve fermarsi l'uomo in una sola cosa. Perché allora ti viene matto. Bisogna avere mille cose. Una confusione nella testa.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한 가지 사물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미쳐버리기 때문이죠. 천 가지 사물을 가지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죠. 우리들의 고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고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완고한 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때때로 오래된 나무에게 고해하죠. 이는 물론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신을 부인하는 행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고해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어떤 것을 말하는 한마디란 쉽지 않습니다만 이탈리아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인간의 창의력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맞부딪혀 팽팽하게 다투고 그 안에서 승리에 목말라 고민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남겨진 자들은 파스타와 와인으로 축배를 드는 곳, 그리고 남은 갈망은 머리가 아니라 입과 눈으로 남김없이 털어놓는 곳.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이탈리아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차 만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프로젝트 T의 삼삼하기 그지없는 방송은 www.projectea.com을 통해서 언제나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아무 검색창에서나 프로젝트 T를 치시면 들을 거리와 읽을 거리가 가득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괴테는 베네치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사선의 여행길 중간에 테르니라는 곳을 들립니다. 그는 전년도에 지진으로 손상된 어느 동굴 안에 앉아서 글을 썼죠. 이탈리아는 여전히 지각층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고요. 테르니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이란 언제나 인간에게 위험함과 동시에 즐거움도 선사하죠. 테르니는 정말 멋진 지역에 안락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온통 석회질로 이루어진 산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평원이 시작이 되죠. 독일 출신인 괴테는 이탈리아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움을 맛보고 또 큰 통찰력을 스스로 얻게 되었다 자평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란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지식의 상승이나 이성의 깊이를 도모하고 이해하려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자기들만의 지방색이나 도시색 그리고 개개인의 정체성, 색깔 등을 가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농담을 좀 섞는다면요. 서로를 죄다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이어지는 로망스 문화권의 이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많이 알든 모르든 그리고 지식 수준이 높든 낮든 게을치 않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죠. 바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TV에서 뭐 시시각각 이야기되고 중계되는 각종 시사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하나도 없는데 끼리끼리 모여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정말 밤새도록 이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분 간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겨났고 또 다투고 또 싸웠고 동시에 언제나 생기가 넘쳤습니다. 또 죽음이 매우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 이 민족에게 그만큼 이 현세에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러니를 매일의 코미디 공연을 통해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만족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행동거지에 쉽게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여기기도 했죠. 때르니에서 그 멀지 않은 페루지아 지역의 스폴레토에 오르면요. 한쪽 산에서 한쪽 다른 산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시설이죠.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이 부족하고 또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변 지역에 쉼없이 물을 공급했던 고마운 건축물입니다. 계곡 위로 솟아오른 수천 개의 벽돌로 쌓은 이 아치형의 다리가 괴테가 살았던 당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목적으로 인해서 나타난 제2의 자연이라 할 만하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주변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연과 더불어 세월을 버티는 건축물은 제2의 자연이라고 할 만합니다. 생뚱맞은 그 언덕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수도원이나 신전들 그리고 이러한 수도 시설물들이 그러하죠. 그런 의미에서 괴테는 세상의 모든 자의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것들을 혐오할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바이센슈타인 위에 있는 겨울의 집이라던가 흉측한 과자 모양의 장식품들 같은 수많은 산물들은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그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목적 없이 누구를 위해 태어난지도 모른 채 생겨났다가 그저 죽은 채 망연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존재를 갖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고요. 따라서 위대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이 근방에는 1년에 3번에서 5번까지 밀을 심고 추수하거나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로 눈길이 닿는 지평선의 끝까지 모두 뒤덮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올리브나무는 참 이상한 식물이죠. 이 나무는요, 버드나무랑 비슷하지만 씨앗을 날리면서 나무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단단해서 고급 목재로도 사랑받죠. 그래서 올리브나무로 만든 짜 맞춘 옷장이나 가구, 침대는 아주 고급품으로 통하는 것이죠. 올리브나무는 아주 천천히 자라고요. 나뭇결이 아주 참으로 곱습니다. 이 근방을 하루 종일 찬찬히 걷다 보면요.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질 좋은 올리브로 밥을 해먹고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진 와인을 마시고 구름과 구름 사이에 거칠 것이 없는 그 풍요로움 사이에서 메마른 바람을 쐬다 보면 어떤 초월적인 힘 외에 그 어떤 것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요. 이 지역은 이탈리아 안에서 중부에 해당하는 바로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프로젝트 T 60번째 방송 그리고 맛의 주변 60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 만들고 마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하면 바로 앞에서 또 세라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까지 또 2회 동안 네, 결정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일이 아니라요.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네, 심지어 행사가 있어도 교육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네, 열혈 열혈이 아니죠. 참 책임감 넘치는 친구인데 예, 저번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네, 불이 아닌 그 부상을 입어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또 네, 불의의 사고가 재발이 돼서 네, 그 지금 네,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워낙 부지런한 친구고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막 달려오려고 했지만 네, 저희 제작진에서 불구 그 극구 만류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네, 2주에 걸쳐서 또 저 혼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라가 네, 그 자신이 할 말은 녹음을 떠서라도 저에게 보내줍니다. 저번에 그 결방이 아니죠. 네,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 녹음 파일로 나갔던 방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주제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기행, 이탈리아 여행과 관련한 티와 커피에 관한 이야기들 네, 세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혼자 이렇게 녹음실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가 않네요. 저번 주에 저희가 건너뛰었는데 네, 격주에 한 번씩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저 11월 23일 네, 저녁 7시 혹은 7시 30분 서울 삼성무역센터점이죠. 네, 현대백화점에서 저희 프로젝트 T의 대망의 공개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네, 부담없이 오셔서 네,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진행하는 공개방송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녹음하는지 네, 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기면 온 사람들인지 네, 한번 보고 비우셔 주실 수 있는 혹은 응원도 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탈리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사랑하는 나라고요. 저는 스페인에서 공부를 했지만 네, 이탈리아에서도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탈리아 중에서 저는 그 토스카나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주에 방송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안에서 이 토스카나 지역은요. 딱 중부에 해당을 합니다. 이탈리아 아니죠. 그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시는 분들, 가셨던 분들 꼭 빼먹지 않고 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세 손가락에 꼽으라라고 하면 하나는 파리, 프랑스의 파리죠. 그리고 하나는 네, 저기 체코의 프라하.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의 피렌체죠. 바로 피렌체가 이 토스카나의 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렌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네, 로마의 북쪽에 이르기까지의 그 광활한 중부 영역을 모두 토스카나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 넓고 드넓은 네, 초원이 바로 구름 형태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요. 지평선처럼 쫙 드넓게 퍼져 있는 그 사이에 밀밭과 해바라기 그리고 각종 꽃들과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이렇게 뒤덮여 있죠. 그 아름다움이 정말 지극히 네, 서정적이고 또 목가적인 까닭에 수백 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예, 사랑을 받았던 곳입니다. 아직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인 사랑을 받지 않은 까닭으로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넓은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곳에서 느껴지는 그 정서 중에 하나는 차를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커피를 항상 생각을 하죠. 뭔가 진하고 풍미가 있고 구수하고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질적인 감각들이 좀 교차를 하는데 이탈리아 커피 하면은 생각나는 그러한 수식어들. 네, 물론 남쪽 그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 그리고 밀라노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 모두 커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뭔가 저는 이 토스카나 지역에 있으면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도 좋지만 차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스카나의 그 펼쳐지는 밀밭들 그리고 꽃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그 샛노란 누렇게 변해가는 그리고 노란색을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번져 나가는 다양한 색감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아주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실패란 없다. 네. 싶은. 누가 먹어도 사실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차. 바로 카모마일이 떠오릅니다. 이탈리아의 차 시장은요, 사실, 여느 그 유럽의 그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매년 2%가량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일종의 급진적인 상승은 없지만 꾸준하게 오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베이스로 하는 네, 트와이닝 제품들이 좀 인기가 많다라고 저는 그 소식을 접했는데요. 하지만 네. 그 토스카나의 풍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넓은 초원이 이리저리 완만하게 솟았다가 꺼지는 그런 구릉들이 펼쳐져 있고, 그런 그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풍경 안에서, 네, 허벌티들, 그 허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꽃과 여러 가지 각종 그 대형 식물들을 차로 만들어서 마시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모마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약간 노란 꽃잎들이 티백 안에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우러나오죠. 요 카모마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게 국화과의 식물이다라는 것은 모르시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국화의 친구죠. 이름은 뭐 캐모밀, 캐모마일, 카밀레 등등 여러 가지로 불리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영국이지만요. 오히려 요즘에는 영국보다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재배가 되는 편이라고 하죠. 이 카모마일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한해살이 중에 하나인 그 저먼 캐모마일이라는 종이죠. 요거는 한 50에서 100cm 정도로 자라는데요. 4월 말, 5월에서 한 9월 정도에 꽃이 피고 또 쓴맛이 적어서 식용으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카모마일 티는요, 허브티고요. 또 노랗게 번지는 색과 맛이 이 토스카나의 풍미와 저는 엇비슷하다라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또 어디로 튀지 않으면서 마셨을 때 맛뿐만 아니라 또 신체적으로도 방해 요소가 없어서 누구나 담담하게 즐기기에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토스카나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되면요. 참 많이 걷게 되고요. 또참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토스카나를 즐기기 위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자동차인데요. 대중교통으로는 한계가 굉장히 뚜렷하죠. 버스가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를 않고, 기차도 곳곳으로 이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스카나의 매력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와 길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실 이동이 자동차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이 걷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스카나는 제가 이제 마세 주변 끝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참 많이 걸으면서 그리고 자전거 등등을 타면서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그 와중와중에 쉬어가면서 바로 이차 캐모마일차 한 잔씩 먹게 되는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그리고 또 이 토스카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이죠. 키안티 와인,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만 레드 와인도 명성이 자자하죠. 이 토스카나의 키안티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네, 면세로 우리가 한국에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와인병이 한 병입니다. 네, 두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네, 한 병이 맥시멈입니다만 그거를 그냥 아무런 네 그런 제재나 제한을 생각할 수 없게끔 만드는 네 그런 마력이 바로 이 키안티 있습니다. 계속 마시게 되죠.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네, 차를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던가 차를 마시던가 계속해서 마시면서 네, 정신을 차려줘야만 하죠. 그래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와중에서 즐기기 괜찮은 차로 또 카모마일을 추천하는 바죠. 사실 제가 카모마일 차를 티를 준비해 왔지만 여러 허벌티들이 모두 다 사실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네, 이탈리아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사를 기울이는 것은 네, 바로 커피죠. 베로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부 지역에 해당을 하지만 베로나부터 시작해서 저기 밀라노 그리고 나폴리, 네 로마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한 그 카페테리아와 커피 하우스들이 많죠. 세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탈리아라는 거대한 이탈리아 커피라는 거대한 주제를 준비를 해왔는지 한번 네. 세라 특파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여자 세라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도 다인 씨랑 같이 함께 녹음 부스에서 마트 주변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 불찰이죠. 제가 아팠던 부위가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다시 병원 신세를 이렇게 지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서 또다시 이렇게 녹음기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인사를 또 드리게 됐는데요. 빨리 나아야겠다라는 욕심이 좀 화를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지만 어쨌든 빨리 회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보다 제가 조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요. 오늘 방송이 특히나 더 이렇게 좀 밝고 이렇게 즐거운 느낌보다는 좀 무거운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까봐 사실 좀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병원 한 구석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음질도 되게 안 좋고 또 이렇게 좀 잡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소리나 그런 방송을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더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행에 대한 테마로 계속 저희가 마트 주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하면 뭐 많은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프랜차이저들조차도 섣불리 이렇게 진출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굉장히 뭔가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막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음료가 바로 이 에스프레소인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아침에 출근길에 한 잔 하고 마실 정도로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음료가 바로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그만큼 이탈리아 사람들의 커피에 대한 사랑 또한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부분 또 한 단면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아침에 출근길에 그리고 또 아침 식사 시간에 모든 집에서 정말 다 모카팟을 가스불위에 올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탈리아에 대한 커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지식과 그런 정말 뭐 애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디테일한 커피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면 정말 한두 끗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 조금은 여러분들께 호기심을 조금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도 꽤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출되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라바짜라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되려 우리나라에서는 일리라는 그런 브랜드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 이탈리아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라바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킴보라는 브랜드고요. 바로 세 번째가 바로 일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는 커피를 얘기할 때 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북부는 보통 좀 부드러운 그런 그리고 좀 부드럽고 깊은 그런 느낌의 일리 커피를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 이탈리아 남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한 커피들을 선호하는 그런 특색들 때문에 라바짜와 킴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바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카페나 커피 하우스들로 입점이 되기보다는 초반에는 좀 그렇게 많이 입점이 되었죠. 입점이 되기보다는 지금은 캡슐 커피나 또는 에스프레소 이제 캔으로 되어 있는 커피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일리는 특히나 이제 캡슐 커피와 그다음에 블렌드 원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라바짜 커피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는 뭐 느낌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이미 선점되어 있는 많은 다른 커피 하우스들 큰 그런 프랜차이저들 때문에 가지고 계신 선입견들로 인해서 조금 거리감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상 라바짜 커피도 굉장히 맛있고 훌륭한 커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약 50%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라바짜 커피를 이용해서 개인 커피 하우스들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뽑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팟이라고 부르는 압축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팟들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커피 하우스들에서 에스프레소 하면 굉장히 양로스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산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커피들을 많이들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라바짜 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하고 다크한 그런 이미지도 그런 느낌과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산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서 드셨을 때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깡통 커피들에 대한 편견은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에 대한 품질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해줬던 게 바로 이 라바짜 커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봅니다. 물론 다 이미 분쇄가 되어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기간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조금은 있지만 커피를 굉장히 자주 드시고 애호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라바짜 커피 특히나 이 깡통 죄송합니다. 캔 안에 들어있는 깡통 에스프레소를 한번 즐겨보신다면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커피에 빠져드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스타벅스조차도 이탈리아에 이제 진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망설였을 만큼 이탈리아의 커피 사랑이 대단한데요. 이제 2016년도에는 스타벅스도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것은 자국미에 대한 커피 사랑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진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도 조금은 들지만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기 위한 이탈리아의 또 하나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보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에 라바짜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드셨던 커피 하우스들의 커피들과 그리고 기존에 드셨던 에스프레소들과 어떻게 조금은 다른지 한번은 느껴보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를 여행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유명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일리커피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세계 정말 이탈리아 내에서 점유율 50%를 자랑하는 이 라바차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인지 이탈리아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다면 최고겠지만 조금 어려우시다면 한국에서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고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밖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조금은 다크하고 진한 커피와 함께 따뜻한 또 겨울을 부르는 이 촉촉한 가을비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더 많이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따뜻한 커피와 함께 즐겁고 그리고 정말 가슴 가득 차는 그런 커피향 같은 그런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해박한 지식이 돋보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라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나폴리를 중심으로 한그 남부 이탈리아의 그 끈적끈적하고 바디감이 굉장히 두꺼운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 라떼라는 단어 자체가 이탈리아어죠. 네, 바로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명성도 자자하고요. 또 술을 넣어서 사람들이 즐기기도 하죠. 네, 커피에 술을 타서 마시는 럼을 보통 넣어서 마시는데 그걸 바로 카페 나폴리타노, 나폴리탄 커피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커피 얘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티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한테요. 네, 네, 티. 이건 그 전통적인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비가 아주 적었어요. 하지만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나 전원적인 양식에 걸맞는 음료로서 차를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양식 중에 하나는요. 감기에 걸렸을 때뿐 아니라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주로 차를 즐겨서 마신다라는 것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추위가 으슬으슬 느껴지고, 기력이 조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기력이 이제 좀, 허해진다고 느낄 때, 어린아이들도, 감기 초기에 이걸 마시게 하죠. 뱅쇼죠. 와인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거기에 뭐, 오렌지나 사과 등등의, 뭐 계피도 조금 넣고요. 그래서 끓이는 그 따뜻하고 달콤한 와인 이죠. 영어로는 물드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허벌티 종류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확실히 전통적인 입차류의 소비보다는 꽃이나 대용식물로 만든 허브티에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요, 오히려 역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독일이나 영국의 브랜드들을 이탈리아의 자본들이 사들이는 추세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탈리아의 손꼽히는 티 브랜드들을 한번 한국에서 즐기게 될 날도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탈리아에서 좀큰 브랜드라고 하면 뭐 피터스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그 본격적으로 수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만 혹시 이탈리아 가시게 된다면 피터스 PETER 그리고 어퍼스트로피 S죠. 성인 피터를 말하는 것이죠. 이름도 참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죠. 네, 아주 뻥이 심하기 때문에 피터스티 하우스 이런 브랜드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맛의 주변, 60화.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클로징 멘트로 이어지기 전에 네, 세라의 간단한 신규 코너 한번 들어보시고 제 클로징 이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발의 차에서는 앞쪽에 라바짜 커피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거에 이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에스프레소 내리는 방법 하면 제가 항상 뭔가 추출기구, 독특한 추출기구, 특별한 추출기구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 하지만 에스프레소와 동일한 원리로 추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서 오늘 짧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문구점에 판매하고 있는 작은 주사기 하나와 그다음에 얇은 주사기 끝을 연결할 수 있는 얇은 튜브 그리고 따뜻한 물, 커피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분쇄는 에스프레소 정도의 아주 가늘게 분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사기 안에다가 커피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추출하고 싶으신 양만큼의 뜨거운 물을 부으신 다음에 앞쪽에 호스로 연결하고 그대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황당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에스프레소도 똑같이 압력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출하셨을 경우 굉장히 유사한 느낌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통한 것처럼 크레마가 막 송송송 살아있고 굉장히 막 부드럽고 달콤한 막 그런 맛이 나진 않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느낌으로 추출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음료들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같이 여러 지인분들과 함께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귀한 온도가 있으시다면 좀 시도해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조금 한 번쯤은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온도가 있으시다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재미있으셨나요? 주사기를 통해서 조금 색다른 에스프레소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문호 아나톨 프랑스는 피렌체를 여행하고 이렇게 주려 말했습니다. 피렌체의 언덕들을 창조한 신은 예술가였다. 아니다. 그는 보석세공인이었고 조판공이었고 조각가였고 주물공이었고 화가였다. 신은 피렌체 출신이었다. 피렌체 플로렌스, 플로랑시아 등등으로 불리는 이곳, 네, 바로 르네상스의 요람이자 심장이었습니다. 피렌체를 상징하는 두 단어란 바로 자부심과 귀족이죠. 그리 넓지 않은 시가지 안에는요, 중세시대부터 존재했던 탑들과 역사적인 고전 카페들, 넘치는 박물관과 대리석으로 쌓아올린 신들의 이야기까지 자갈길을 따라서 광장을 돌아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행지들이 그러하지만 사실 피렌체야말로 아는 만큼 딱 보이는 곳이죠. 볼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야만 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 가면 빼먹지 말고 봐야 할 거를 한번 꼽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뭐 우피치 같은 박물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마르젤로 박물관, 산타크로체 교회, 로마와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그 두 이질적인 시대를 벽면 한쪽에 표현해 놓았다는 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도 유명하죠. 산타 마리아 노벨라. 네. 또 두오모로 알려진 산타 마리아 데이 피오리 대성당, 시뇨리아 광장과 베키오 궁전, 강을 따라 걷는다면 어디서든 보인다는 그 베키오 다리, 날마다 서지만 그 가치는 흔하지 않은 산 로렌초 시장, 그리고 미켈란자로 광장에서 보이는 해지는 풍경 같은 것들을 빼놓고 꼽을 수는 없죠. 19세기 성을 개조해 지은 헬베티아 브리스톨 호텔도 좋지만 14세기에 지어진 저택을 수리해서 호텔로 개조한 그 토레디 벨로스쿠아르도는 17세기에 중축한 탑 건물 꼭대기에 스위트룸이 있어서 또 유명하죠. 이탈리아의 국민 시성이라는 그 단테 알레기에리가 바로 여기에서 묵었습니다. 피렌체를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탈리아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 바로 피렌체를 주도로 삼아 주변으로 끝없이 넓게 펼쳐진 바로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오페라의 황제 푸치니가 자신의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했던 도시 루카는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르네상스 성벽으로도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대규모 관광객들이 피해가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적은 관광객들이 드는 보석 같은 곳들을 찾아다니는 취미가 있는데 바로 토스카나의 수많은 그러한 보물 중에 하나도 바로 이곳이죠. 다만 토스카나를 상징하는 그 유명한 구름과 언덕길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평평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빌려서 오래된 자갈길과 골동품을 파는 멋진 상점, 레스토랑으로 대부분 쓰이는 그 오랜 성들이나 저택들을 빠짐없이 돌아보기에 좋고요. 또 성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두오모란 대성당을 의미하죠. 이곳의 두오모는 11세기에 지어졌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 목조 건물로 된 카페 시모에서 그 젤라또를 사서 감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한 시간이 꿈처럼 달아나 버릴 겁니다. 푸치니도 바로 이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토스카나 지방 스타일의 음식은 다줄리오라는 레스토랑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대대손손 후회한다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저희 추천은 그 다줄리오에서 점심을 드시고 자전거를 빌려서 5-6킬로 정도를 천천히 한번 달려보는 것입니다. 오크나무의 그늘이 만들어내는 그 끝없이 이어진 들판길을 지나서 성벽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죠. 루카의 매력은 그 정점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첸트로스토리코, 즉 구시가지 밖의 풍경을 감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품질의 올리브오일을 몇 병 사시면 올해 여러분이 보내셨던 365일의 시간 중 가장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루카에서 피렌체를 거쳐 내려가는 사선 방향의 끝에 피엔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키안티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하루면 당도했을 이 거리에 일주일은 벌써 소모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면세 통과 가능한 병의 개수를 한참이나 초과해버려서 이 많이 저질러버린 와인병들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겠죠. 바로 그 길의 끝에 르네상스 시대 교황 피우스 2세가 꿈꾸었던 완벽한 계획 도시가 서 있습니다. 교황의 여름 휴양지로 이용될, 그리고 이탈리아의 자랑 르네상스의 정점을 구현한 도시를 만들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네, 그 와중에 돈이 바닥나고요. 교황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남겨진 것은 이 르네상스의 절정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르네상스의 진주 정도 건질 수 있게 됐죠. 피엔자의 신의 중심가는요, 수백 년 동안 거의 손상을 입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작품의 배경인 베로나가 유력할 것이다 라는 그 대부분의 기대를 뒤엎고 바로 이곳이 선택되었죠. 왜냐하면 피엔자는요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까지 이미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이곳에 작고 소박한 성당. 그 뒤편으로 가시면 토스카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목가적이다 라는 이 단어가 늘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바로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경을 객실에서도 24시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도시 안에 자리 잡은 유일한 호텔이 있죠. 일 치오스트로 디 피엔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5세기 프란시스코 수도원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에서 그 그림 같은 풍경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하고 쉬고 산책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할 이야기도 많고 머릿속에 나만을 위한 그림,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기 위한 소재도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괴테가 만났다는 그 장교 친구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인간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면 늙을 뿐이죠. 인간은 한 가지 사물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미쳐버리기 때문이죠. 천 가지 사물을 가지되 머릿속에선 한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만 있어야 합니다. 천 가지 사물을 가지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혼란스러움만 남겨야 한다는 생각. 우리는 동시에 처리해야 할 수십 가지 일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죠. 그것들을 차마 다 소화하지를 못해서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아가자 결심을 하지만 도무지 환경이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또 푸념하곤 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는 단순할지 몰라도 모이고 뭉쳐서 여럿이 되면 각각에는 없던 그 혼란스러움과 복잡함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고민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리기 어려웠던 것들도 그들은 순위에서 벗어났다면 과감히 내던져 버리곤 합니다. 이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둘 다 어중간하게 손에 쥔 것도 쥐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실히 생각해 볼 만한 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봄과 가을은 자고로 여행 떠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경도 날씨도 아주 아름답고 네, 부담 없지만 무엇보다 비수기라서 네, 가격이 저렴하죠. 물론 직장인 여러분들께는 네, 꿈과 같은 소리겠지만 저는 가끔 떠날 수 없어서 상상하는 여행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던져드린 재료들로 네, 각자의 인생에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그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차 마시는 남자 정다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